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하노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나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23일 오후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중국을 통과해 26일 오전 8시경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의 동당역에 도착한 뒤 전용차로 바꿔 타고 하노이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정오 무렵 워싱턴을 출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9시 15분에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오늘 아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단독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오른 뒤 약 2시간 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며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벤스 부통령은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 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유가 복원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남미 10개국으로 구성된 리마 그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이날 회의에는 임시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는 현재 위기 직전에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인 주지사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최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 지역 내 테러단체 기지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인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늘 오전 인도 공군 전투기가 파키스탄 영토 내 무장반군 자이시에 무하마드의 훈련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자이시에 무하마드가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 고위 당국자는 이번 공습으로 기지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무장반군 300여 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시에 무하마드는 지난 14일 카슈미르 지역에서 4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자살폭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국방부 대변인은 인도 공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통제선을 침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두 척이 어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통과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USS 스테셈과 해군 화물 수송함 시저 차베스호가 25일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함대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앞으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항공기 운항과 함정 항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이번이 5번째입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 협상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를 통해 나는 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그동안 모든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자리프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이후 이란 내 강경파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자리프 장관의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자리부 장관은 오늘 발행된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이 당과 정파 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대사 출신인 자리프 장관은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3년 외무장관으로 발탁됐으며 2015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맺은 핵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주 가톨릭교회 최고위원인 조지 펠 추기경이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최고 재무고문이자 교황청의 3인자인 재무원장을 지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떠나기 직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에는 밤에 흐리고 북부 산지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핵화할 경우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베트남 출국 직전 열린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솔직히 말해 김 위원장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경제와 관련된 속도에 있어서 많은 기록들을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알다시피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92% 정도가 중국을 통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은 매우 잘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올라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으며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오후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날 베트남에 입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약 2시간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며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게시한 트위터 글을 통해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순식간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없이는 그저 지금과 같을 것이지만 김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도 트위터에 자신과 김 위원장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뤘던 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핵화라는 말과 함께 물음표를 표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협회 모임에서 매우 위험했던 세계의 한 지역, 즉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제재도 없애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무기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며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비롯한 모든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느낌이 있고 매우 좋은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소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후 전용기 편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25일 정오 무렵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타고 워싱턴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시간 26일 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엇 호텔 앞은 보안과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이미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된 호텔 인근에는 무장경찰과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가운데 투숙객들은 모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원에는 믹 멜버인이 비서실장 대행과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호건 기들리 부대변인 등이 포함됐고 당초 알려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일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하노이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저녁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통역 등 3명이 배석하고 북한 측도 보좌관 2명과 통역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만찬 장소와 회담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날인 28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행 전용기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 열린 주지사 협회 행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각 26일 아침 8시 10분 동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2시간 30분을 이동해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은 베트남 당국의 호의를 받으며 삼엄한 경계 속에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 전용 열차를 이용해 평양을 출발한 지 65시간 만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현지 시각 5시쯤 첫 외부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부 부위원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은 김명길 대사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하노이로 출발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착 직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과의 변화된 관계,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하노이에 도착한 데 대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현지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닷새 넘게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네,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두 정상이 8개월 만에 만나서 다시 만나는 이유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두 정상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가지 항에 합의를 했었죠.
예.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점 찬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이렇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진전을 이뤘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난 8개월 동안의 과정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가 궁금한데
예.
정상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진 건가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2일에 2차 정상회담 의제는 12가지 이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는 하노이에서 지난 21일부터 지금까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어제까지 모두 5번을 만나서 이제 실무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다만 협상 내용은 지금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분야로 나눠서 각각 항목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예.
먼저 북한 측에서는 어떤 카드를 제시했습니까?
네. 일찌감치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건 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고 그리고 더 할 수 있다. 뭐 플러스 알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전화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상호 이해, 또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과 관련한 협력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결이라는 표현이 주목되는 건데요.
네.
비건 특별대표가 앞서 거론한 플러스 알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데는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되는 그 비판과 무관치 않을 텐데요. 미 언론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걸리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 이걸 이루는 과정에서 이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응 조치 수준도 달라질 텐데요.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등을 요구하면서 종전선언, 또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주의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청와대도 25일이었죠.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재 완화 여부는 사실 사실상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최대치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이 제재 완화가 주어질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줄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로 출발하기 직전인 24일까지도 이 방송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기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그동안 VOA가 인터뷰한 전직 관리들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결정은 당일 두 지도자가 만나서 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일정이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하노이 출국 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은 순식간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지만 비핵화 없이는 그저 지금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 위원장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이 과연 어떻습니까?
백악관 안과 밖이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리고 또 자신의 트위터에 큰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미국 언론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제재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쉽지 않은 담판이 예상된다면서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충분한 실무 협상을 벌였는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M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호한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한다면 최악의 결과일 것이라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우려를 전했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CNN 방송은 이번 회담 전망을 높은 위험, 낮은 기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해설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 때와 같은 원칙적인 합의에 그칠 경우 협상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27일 단독 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여러 차례 회담을 한다죠?
예,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첫날 단독 회담과 만찬에 이어 둘째 날에도 여러 차례 회담을 열기로 한 건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정인데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폐기하고 검증하는 데 대해 미북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추가 회담의 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나마 그때는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국가 원수가 만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비핵화라는 긴 장정의 성공을 위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정상을 8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 핵이 미국의 큰 위협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됐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크게 줄었다는 것으로 비판적인 여론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여건이 그만큼 절박한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우선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대하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현실과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비판적인 주류 언론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고 내년 재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북핵 문제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회의론을 넘어 비핵화 협상 무용론까지 제기되지 않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이후 폼페오 장관을 4차례나 평양에 보내고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는 데 대한 비관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급격히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읽는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논평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돌아서거나 물러설 자리가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피폐해진 경제 건설과 관련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에도 비핵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겠죠?
예, 북한과의 협상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앤드루 김 전 CIA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결정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포기의 이유로 제시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도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군부에 할 말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이번에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상응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연동돼 있는 마당에 확실한 핵 폐기도 이렇다 할 핵 보상도 없는 회담 결과는 두 정상 모두에게 실패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시민들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의 하노이 시민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의 발전상을 보고 군사력보다 주민들의 삶 개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하노이에서 취재 중인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수도.
하노이 시민들의 분위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의회 기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에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2차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 감시, 검증하기 위한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길을 마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등 8명의 상원 의원들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외교 계획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기 위한 순차적 과정이 포함되며 동시에 적절한 제재와 다른 종류의 압박, 강력한 억지 태세, 그리고 강화된 동맹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한에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민주당 내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줄곧 진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적법성을 부여하고 그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인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최대 압박과 제재 정책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공개 브리핑을 포함해 미국의 정책과 전략, 외교적 관여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위한 과정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 군사 정보위원장 3명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협상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지난 21일 서한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이크 폼페오 장관에게 2차 정상회담 후 7일 이내 의회에 모든 회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51년 전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을 분산했다는 내용과 불법 환적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석유 등을 거래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2월 의장국을 맡은 적도기니의 유업 에소노 차석 대표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반대한 나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소노 차석 대표는 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일부 나라들의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보고서에 대한 공개 거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서는 안보리에 제출된 뒤 15개 이사국의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날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나라가 없다는 건 조만간 보고서가 공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가 러시아의 요청으로 수정됐다며 원본 보고서를 요구하며 해당 보고서 공개를 막은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도 연례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한국에 대한 위반 여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담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대북제재 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됐고 발표될 것이라면서 그때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세부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AP통신 등 언론들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전문가 패널의 10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린 사실과 함께 중동 등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던 사례 등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역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에반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목표 전환은 의회와 대다수 미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평양연락사무소 대표로 내정됐던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당시 북한과 진행한 연락사무소 논의 상황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와의 대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락사무소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Well, all of this depends on the president, quite frankly.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 discovered in the previous summit.
솔직히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봤듯이 진짜 결정은 회담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양측이 연락사무소 개최에 합의한 선례가 있는 만큼 몹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추가적 군사 관련 합의보다는 쉬운 상응 조치일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과거 북한은 여기에 그리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소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had a series of priorities for them as they do now. The priorities back then.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제 제재 해제 등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제거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시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 논의를 진행했습니까?
I had a couple of visits to Pyongyang and had some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reaffirming some of the earlier understandings that we'd made about.
저는 당시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해 실행 계획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인력 구성, 사무소와 관사 위치 등에 관한 초기 구상이 있었습니다. 또 필요한 물자 등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판문점을 거쳐 반입할 생각이었지만 북한 군부가 그런 계획을 반대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와 사자 회담이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미국도 폐연료봉 재처리 등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당시 인력 구성과 사무소 위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I had initially chosen a team of about five or six people who would be up there with me, and so we never progressed very far.
저는 초기 약 대여섯 명의 팀을 꾸렸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정세에 대한 보고와 대북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작은 대사관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었죠. 북한은 연락사무소 부지로 주로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대사관 지역 건물들을 보여줬는데 구 동유럽 대사관 건물과 관저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북한과 잠정적으로 합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그 건물에는 지금 영국 대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당시 연락사무소 경비 문제도 북한과 논의를 했나요?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host nation to provide security in the area around diplomatic facilities. And so
현지 국가는 경찰이나 인력을 통해 외국 공간 지역을 경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내부 경비는 미국 인력들이 맞고요. 하지만 당시 이 부분까지 논의할 만큼 진전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논의가 된다면 서울이나 베이징 미국 대사관 경우처럼 미국이 평양 연락사무소에 자국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북한이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들을 북한과 논의해야 할 겁니다.
만약 이번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리라 보십니까?
It really depends on how Washington would intend to use the facility.
미국 정부가 연락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원하는지 달렸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저희가 구상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가 개소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시설 폐기 등의 임무를 맡게 될 미국 전문가와 사찰단, 기술자 등의 활동과 현장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이 분명 주어질 것으로 관측합니다. 하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불능화와 관련해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이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제재 완화에 부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Well, the very first thing on my list would be to provide the United States with a complete decla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핵시설, 핵 역량, 핵 보유량, 핵무기 규모 등을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입니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함께 사찰을 동반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만 영변 외의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 또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신고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단지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 대한 위험 감소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My interpretation of that, personal interpretation, is that the Secretary and the administration are beginning to change.
저는 미국 정부가 불가능할 수 있는 혹은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비핵화로부터 목표 수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예를 들면 미국민과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제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초기 우선순위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아주 문제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ICBM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상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그대로 남겨놓게 될 겁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 아시아주둔 미군 기지 등의 위험이 됩니다. 이건 미국의 안보와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를 분리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일부 동맹국은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허용하고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I think that's coming perilously close to accepting the idea of a permanently nuclear.
그 말은 북한의 영구적인 핵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며 위험합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만약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런 주장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 전략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비핵화보다 낮은 그 무엇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은 물론 많은 미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부터 과거 미북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과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엘리엇 앵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공허한 약속에 대응해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제재 완화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겔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성급하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25일 미국 진보센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공허한 양보와 무의미한 제스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약속에 대응해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적대관계 해소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경제적 통합 제안에 맞춰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허한 제스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충분할지 몰라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재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맺어야 하는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 핵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북한이 핵신고를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고 감소하는 조치, 엄격한 검증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단 한 번도 하원 외교위원회에 대북 협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회의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전후에 솔직하고 현실적인 상황 평가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이 필요하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고 민주당이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도록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원의 정박 한국 석좌는 정상회담 결과는 거품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진전을 낼 수 있는 큰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국제사찰단을 받아들이면 큰 진전이자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을 지낸 박수진 우드루 윌슨 센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상응 조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이기는 해도 주민들에게 비핵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연구원은 북한은 제재 완화 조치를 제일 원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 관련 조치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폭스 미국 진보센터 선임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은 북한보다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제재 정책을 다루었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해당 조치를 되돌리면 제재만 손상되는 만큼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3년에서 2017년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직접 관장했던 프리드 전 제재 담당 조정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해도 될까요?
I would not be in a hurry to start relieving sanctions. And certainly not for partial or reversible.
저라면 대북 제재를 급하게 완화하지 않겠습니다. 부분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북한의 조치에 상응한 조치라면 더 그렇습니다. 제재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이 상징적이고 부분적이며 돌이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북한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재는 손상되는 데 비해 북한은 조치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의가 맺어지든지 북한이 그것을 지킨 뒤에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 제재 완화를 급하게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주고받는 것, 다시 말해서 약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 완화를 해주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마지막에 제재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최근 인도주의적 이유, 남북경협의 이유 등으로 제재 예외를 승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시나요?
It can if it's implemented badly. Humanitarian exceptions are important.
잘못 지정된다면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예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조치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말 대북 제재 강화를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는 초반에 기술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대북 메시지를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만 제재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경협에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ould be careful about that because the South Koreans have learned that it approaches inter-Korean projects in a spirit of
저라면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선의와 정직으로 접근하는데 북한은 이를 이용한다는 것을 한국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좋은 의도, 올바른 이유였는데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경협의 효과가 없었는지 고려한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외교를 펼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시나요?
The signals could be mixed. There is a problem that when the U.S. president is seen as embracing the North Korean leader,
뒤섞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중국과 같은 나라는 대북 제재가 약화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좋은 합의를 맺기 위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에서 제재 정책을 담당한 대니엘 프리드 전 제재 담당 조정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미 하버드대학교 소속 전직 고위 관리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부분적 비핵화 합의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도출해야 할 최소한의 결과로서 상세한 협상 윤곽과 합의된 비핵화 정의를 꼽았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5일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에 소속된 전직 관리 등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내놓은 2차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전망에서 구체적 단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 상응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영변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상세한 신고를 약속하며 미군 유해 송환을 보장하고 계속되는 협상에 관여한다면 미국이 동의할 조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발전 증진을 위한 소규모 유해 조치를 한국에 허용하고 종전선언 절차를 규정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탐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닐론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핵화 길에 관한 세부 논의에 가장 준비가 부족한 인물로 평가하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을 순조롭게 마음껏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 완전한 이해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와 경험이 심각히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1대1 개인적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미 국가 안보에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떤 국가안보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1대1로 만날 것을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이 구체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미 전문가 방문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 상당한 구체적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말 열릴 수 있는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맞춘 큰 거래 협상 약속에 불과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유로는 미북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하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큰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 조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핵 6자회담 협상에 참여했던 윌리엄 토비 전 국가핵안보국 부국장은 미북 양측이 임원 정상회담에서 알려진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 제거 합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무기 프로그램 제거에 관한 포괄적 로드맵 합의가 이상적인 결과지만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북핵 무기와 핵물질 생산 역량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분적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니라며 이번 회담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 정치적 이득을 줘 미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북 협상에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고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존 박 선임연구원은 2017년 화염과 분노 전쟁 위협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최근 서한 교환은 싱가포르 회담 후속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그 뒤에 비핵화하는 방안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은 각각 성공에 관한 주관적 정의를 고안하는 데 능숙함을 입증해왔다며 이는 하노이 회담과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발전을 포용하고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한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은 주요 당사자들 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실험 중단을 통해 계속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일부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는 먼저 미 본토에서 핵실험이 없는 것,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없는 것이라며 이런 모든 사안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버릴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진지한지 판가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취할 상응 조치를 주목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25일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핵무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상호주의 수용 증거를 볼 경우 이는 세계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식이 변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일부 핵시설 폐쇄와 국제 사찰단의 현장 검증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 규범에 적용받지 않는 아웃사이더로 규정해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취하고도 제대로 된 상응 조치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향한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를 진행시킬 마음이 없을 경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내놓은 영변과 동창리, 풍계리 폐쇄 이후 더 이상 의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계속 이를 시설만 갖고 논의하려 한다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을 끌며 제재 완화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북한으로부터 폐쇄와 검증에 대한 확답을 받을 경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마지막으로 사찰했던 2000년대 이후 영변에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들어섰고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튬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영변은 일각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 등이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